2003년, 4년경에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아마 마지막 유학의 시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1년에 가장 유명한 불꽃놀이 축제를 보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과 아내의 그 요청 때문에 저는 하루 불꽃놀이의 축제를 보러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도 크게 충격적이자 기억으로 남는 사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운타운에 살고 있던 저는 가까운 해변가에서 불꽃놀이가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나서서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부터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주 금요일이면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다운타운에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이 제 유학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매주 금요일날 복음을 증거했지만 단 한 명의 결심자도 얻지 못했고 대부분 쓰디쓴 핀잔만을 들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불꽃놀이를 보러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너무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캐나다의 서부의 밴쿠버의 인파들이 정말 손을 놓치면 내 아내를 잃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그 해변가로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수시간 전에 그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떠 있었고 다운타운 곳곳은 이미 모두 폐쇄되어서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루 이틀 전에 그 해변가에 와서 불꽃놀이를 보겠다라고 먼저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불꽃놀이를 주최하는 여러 스폰서들 기업들은 해변에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을 띄워놓고 불꽃놀이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인파에 끌려가면서 손을 놓치면 제 아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 심지어 그 불꽃놀이를 보러 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금요일날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고 멸시했던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불꽃놀이를 보고 보려고 걸어가는 그 내내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울분이 차올랐고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큰 괴로움이 내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꽃놀이 하나를 보겠다고 하루 이틀 이 먼 길을 이 많은 사람이 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늘 텅텅 비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늘 소수였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했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있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터지는 이 축포를 보겠다고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는데 마치 좀비들과 같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막 불꽃놀이가 시작했을 때 제 안에 있었던 슬픔은 극에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만약 이 태평양 연안의 해변에서 이 모인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불꽃놀이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바다 위에 띄어졌던 이 선박들에서 수많은 찬양팀들이 그리고 성가대가 그리고 이 해변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가 불꽃놀이를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가 지났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제 눈앞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흥이 제 때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때 그 불꽃놀이 현장에서 깊은 슬픔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강의 오늘 5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반모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가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증거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난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열린 문들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의 찬양을 본 것이 바로 전장인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게 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천국의 예배에 관련된 환상.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성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과 피조물들의 찬양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요한의 기록입니다. 오늘 5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는 범상치 않은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편에 기록된 두루마리 그리고 일곱이라는 완전수 일곱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오른손 위에 있었던 두루마리 책, 이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일곱 인과 나팔, 재앙, 인류의 심판과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기밀 문서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보좌에 있던 앉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놓여져 있던 책을 요한이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선이 이 두루마리에 고정되어 있을 그때에 요한은 큰 천사의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심지어 그 두루마리 책을 볼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큰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게 된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지난 2000년간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하고 책을 쓰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함을 입었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입니다. 그가 보았던 천국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장 권위 있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천국의 환상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특이하게 오늘 그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천국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먼저 기록합니다. 천국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드디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묘사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지나서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6절과 7절에서 그가 묘사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는 제자, 그의 품에 안겨서 누가 당신을 팔게 됩니까? 라고 마지막 날 물어봤던 제자,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끝까지 그의 어머니와 여자들과 함께 남아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도 요한, 60년 만에 천국에서 그것도 다시 재회하는 당신의 그리스도, 그를 묘사함. 그가 묘사하는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한.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소개했는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겼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함. 60년 만에 천상에서 다시 재회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승리의 군주인 짐승의 왕 사자로 묘사되었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었다라고, 사자가 어린 양이었다라고, 승리주의자 심판주인 메시아, 그가 사자였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어린 양이었다라고. 한편 예수님을 대면해서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그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유일하신 심판주이시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루마리를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며 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을 그 무렵 7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 앞에 나타나신 속죄하신 어린 양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갑자기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크게 천국에서 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잊고 있을 때 그 어린 양이 나타나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부터 오른손에 놓여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성자 예수님 십자가와 순환으로 인해 사단을 무찌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분주해지는 하늘나라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위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 24장로들과 내 생물들 이제는 검은 고와 다양한 악기들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 그 금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이제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들이 예배 위원들이 분주해지고 있다라고 한.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은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기록한 4장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5장에서 성자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찬양의 놀라운 집회를 기록합니다. 4장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24장로들과 4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24명의 장로들과 4생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에 가입하였고 더 많은 성가대와 동원된 대규모 유니버셜 팀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전 우주적인 피조물들, 땅 위에와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육축과 우주 만물을 포함한 역대 역사 우주 최고 최대의 찬양팀이 이제 보좌에 그 두루마리를 펴실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기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 둘째,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완벽한 경배. 즉,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께 돌리고 그 앞에 엎드려짐으로 마지막으로 마쳐지는 하늘나라 찬양 집회 2부를 오늘 5장에서 기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계시의 첫 시작입니다. 4장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찬양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일곱인을 떼시기 직전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어린 양을 그가 목도하기 직전에 보좌에 앉으사 그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요한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 가운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4절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울고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그 위로와 그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천상에서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한 요한의 계신 요한의 간증인.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에서 일어났던 하늘나라의 예배를 기록한 요한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크게 방성대곡하고 울었다라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도였던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자 예수님을 대면하고 울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과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수신하게 될 당시 1세기 소아시아 백성들의 형편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요한이 누구인가 우리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가로 밧모섬에 유배 중이었던 죄수의 신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모든 동역자들을 사도들을 모두 순교로 잃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11명의 사도들을 모두 다른 방법으로 순교의 제물로 잃어버리고 마지막 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밧모섬에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요한의 계시록을 받아서 그것을 읽게 될 1세기 독자들은 누구였는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던 1세기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람과 이 환상의 말씀과 계시를 받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이들의 눈앞에서 올라갔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시대에 다시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 오늘 이 글을 기록하고 이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전해 들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요한이 절망하고 울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고 신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이 생이 전부라면 자신과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다. 만약 이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구속하고 신원해 줄 이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무의미하고 종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신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게 하셔서 구세주로 자신들을 영원히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메시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 심지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것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천국에서 유일하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기 두루마리, 어떤 번역은 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팎으로 자세히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본 것은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에스겔은 에스겔 2장을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안팎으로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던 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에스겔은 기록하는가? 애곡과 재앙과 애가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생명책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다. 또한 어떠한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주님께서 이어지는 6장에서부터 떼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심판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곱으로 완전히 복인된 이 인을 오직 유일한 주권주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분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심판과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내용. 이 말씀을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떼시고 여셔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엎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요한과 소아시아의 1세기 교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이 세상을 엎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다 때려 엎으시고 전부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자신들을 속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6장 이어지는 10절,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가? 그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제단 아래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가? 참되신 거룩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인을 뗄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었다라는 것. 바꿔 말씀드리면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이 순교자들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애절하게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 인을 떼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엎어버리시고 심판하시기를 그들이 갈구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오늘 이 말씀, 요한이 천국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서 속히 이 땅을 모두 엎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나의 피와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고 오늘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신원해 줄 것을 소망하고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크게 울었다 한 요한이 아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 굳이 크게 그는 울었어야 했을까? 이들에게 만약 이 인이 떼지지 않고 이들에게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복음, 가장 놀라운 사건, 그리고 이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주님이 속히 자신의 때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속량하시고 엎어주시는 것을 기대했던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절망하고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이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애통해하고 절감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할 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가까웠다라는 것.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종살이하고 난 뒤였습니다. 고된 노역과 비참한 노예의 삶을 430년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을 구원할 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다. 홍해를 가르고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합니다.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12년간 무엇을 경험했는가? 모든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모든 용하다는 약들을 써보고 난 뒤에 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했을 때 그가 주님께 나왔다라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절감했을 때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라고. 구원의 시작이 무엇인가? 주님 외에 나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다,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자신을 구원할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절감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저는 18세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될 시점에 저를 부르셨던 주님, 그때 제 인생에 어떠한 시절이었는지.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20살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모든 가난을 벗어버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연애하면서 공부하면서 내 힘으로 돈을 벌면서 내 이 모든 가난과 역경과 고난과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멋지게 살 것이다. 이것이 제가 18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소망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울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난과 고난과 역경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던 해에 바보가 되었는데 주님께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이했던 건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병든 누이가, 그리고 모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했던 나의 친척들,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어머니가 나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모두 이 출발선에서 멋있게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면서 대학으로, 사회로 달려나가고 있을 때 저만 혼자 바보가 되었습니다. 모두 제가 따라갈 수도 없을 먼 길을 멋지게 경주하면서 놀라운 성취를 매해 이루어가고 있을 때 제가 절감했던 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구원의 놀라운 노래였구나. 내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 인을 펴거나 떼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의 시작.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댈 곳이 많이 있다.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수많은 다른 방법들을 간구해서 인을 떼려 하고 그 인을 떼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크게 울고 부르짖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발을 디딜 곳이 너무 많다라는 구원의 시작, 그것은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벽에 다다랐을 때 시작됩니다. 또한 오늘 4절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잃었다면, 구원자가 없다면 그때는 크게 울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십시오. 저를 부르셨던 주님, 제가 96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로교 교회였는데 그 보수적인 장로교 교회 목사님 예배를 시작하실 때 종을 땡 치고 목도를 들이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해서 축도로 내 눈물을 마쳤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답답해서 울었고 고통스러워서 울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특한 고백을 하는데 천국에서 자기가 울었다라고, 지금까지 천국에서 울었다라고, 크게 울었다라고 자기가 간증한 사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분명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 그것을 알고 크게 자신이 울었다라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울었다라고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의 지파의 사자가 누구인지, 누가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구원했는지, 누가 부활했는지, 누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누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누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자신들을 속량하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울었다라고.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찾고 있던, 자신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느끼고 펑펑펑펑 울었다, 애통했다, 절감했다, 여러분. 마치 한눈을 판 사이에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가 공포와 두려움과 거기에 휩싸여서 엄마를 부르짖고 울었던 것처럼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을 그때에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울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겟세마네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자신을 보고 울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울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곡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을 향하였던 예수님의 정죄하심이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부자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마치 소년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한절을 보내고 사흘길을 내려오면서조차 주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의 부재에 대해서 전혀 울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함.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들었을 때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을 그때에 크게 울었다라고.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을 놓쳤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판석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밤과 낮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놓쳤구나. 어디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사역지에서 어떤 지역에서 누구와 어떠한 사역들을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내가 거룩하고 사랑과 공의에 충만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지가 오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내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없다라고 절감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날마다 솟구치지 않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땐 크게 울어야 아마 그렇다면 교회는 날마다 장송곡, 통곡, 애곡으로 덮이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의 예배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 바다를 이루는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천국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있었다라고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 말씀드렸지만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 저들을 회복시키고 구속할 구세주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줄 자, 그 인을 떼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임하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보고 요한이 운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운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병든 가족을 위해서 운 것도 아니었고 그가 울었던 더 중요했던 고귀한 고상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루마리가 떼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신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은 울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성직자들과 교역자들이 타락하고 있고 성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이 지금의 현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고 세습화되고 있고 교회의 수많은 물질들을 착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과 인터넷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교회의 타락과 부정직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모습을 보고 울어본 적이 있고 애통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도대체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난 자신 있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불꽃놀이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울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찬양에 아무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능력을 행치 못하고 매주 복음을 증거하고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돌아왔던 수많은 그들의 멸시를 받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지만 불꽃놀이 앞에서 좌절했던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땅히 이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 한가운데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그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될 어린 양이 아니라 불꽃놀이를 보면서 탄성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제가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울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울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을 구원할 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 울었다. 그것이 첫 번째.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해 울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훈. 셋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 울었다. 크게 울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의 큰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클라이맥스와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24 장로와 4명의 생물들 뿐만 아니라 천천에 만만에 동원되는 콰이어들, 성가대들, 천사의 찬양팀들, 그리고 심지어는 육축과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해서 지상 최대, 우주 최대 유니버설한 찬양의 사역과 놀라운 찬양 집회가 하늘에서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경배함으로 마치는 것이 이 천상의 궁전의 두 번째 환상의 요약입니다. 천국의 울보들, 메시아의 부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해 주시는 교훈과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다라곤. 9절 말씀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천국의 울보들을 자신의 나라의 제사장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 어린 양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향연, 그것이 금 대접에 올라가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요한. 그리고 천사들과 만만의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찬양들, 천국의 울보들, 메시아의 부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그들의 축복이 무엇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과 새 노래가 이들의 특징이다 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새 노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들의 많은 눈물과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보좌의 향연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것에 우리의 기도가 담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원하며 울며 애통했던 눈물의 기도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가득한 금 대접에 담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금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가득 금 대접에 차서 넘쳐서 이눌대기에 합당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 대접에 아무 기도가 쌓여있지 않아 초라한 금 대접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할 것들은 많이 쌓아두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금 대접에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뤘다라고 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부르게 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중생한 그 성도들의 노래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부르고 계십니까?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량을 오늘도 여러분 새 노래로 이 땅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하늘나라의 향연의 그 금 기도, 그 대접에 드릴 놀라운 눈물의 기도를 쌓고 있고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이 드려질 그 찬양의 향연을 미리 맛보아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언제 우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습니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로케이션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행방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리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오래인데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크게 우십시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당황하고 공포, 급작스러움에 놀라서 질려서 울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울 때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은혜, 그 놀라운 향연의 기도, 그리고 새 노래로 가득한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